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던 두 행악자가 마지막 선택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이 행악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행악자는 말 그대로 악을 행하는 자, 즉 죄인, 악인을 가리켜 말합니다. 죄인, 악인을 가리켜 말하는데요. 저자인 누가는 이 부분을 좀 더 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죄인들 사이에 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중앙에 있고 그리고 양쪽에 이 행악자들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죄인들 사이에 이렇게 십자가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 이야기는 뭘까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죄인들과 함께 하셨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죄인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그 구원의 주님,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묘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포함해서 이들은 한날 한시에 죽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둘 다 흉악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둘 다 흉악한 죄인이에요. 누가는 행악자라고 써 있지만 마태와 마가는 강도라고 표현합니다. 강도. 이들은 두 강도 이렇게 얘기하죠. 강도로 설명을 해요. 어떤 죄를 이들이 지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습니다. 이들이 어떤 죄로 이렇게 큰 끔찍한 십자가형에 이렇게 처형을 당하게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당시에 대단히 끔찍히 여겨지던 이 십자가형에 매달릴 만큼 엄청 큰 중죄인임에 틀림이 없는 거죠. 그렇죠? 구체적인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우리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정황상으로 볼 때 분명히 십자가형을 당할 만큼 대단히 큰 죄를 지었던 것은 사실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둘 다 대단히 흉악한 죄인들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들은 분명히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의 시민들은 어지간해서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이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치욕스럽게 생각했고 이 로마 시민으로서의 어떤 자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이 로마 시민은 제외되는 겁니다. 이 십자가형들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로마의 가장 미움의 대상, 가장 최고로 미움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 아마도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하느냐면 이들은 분명히 유대인이었다면 확실히 이들이 유대인이었다면 이들은 분명히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결코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 이후에는 무서운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죽음의 끝이다 하면 뭐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지요. 뭐 어찌되가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는데 이들의 어떤 사고 속에는 잔재로 깔려 있는 게 뭐냐면 죽음이 결코 끝이 될 수 없다.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무서운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단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들은 죽음 그 자체가 공포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갈 것인가? 사실 이들은 이미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죽음의 시간은 바로 곧 다가옵니다. 바로 코앞에 죽음의 순간이 찾아와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있어서 죽음이 공포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갈 것인가? 이들은 분명히 저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으로 결정된 것은 무엇이냐면 저 영원한 지옥 형벌, 돌이킬 수도 없고 후회할 수도 없는 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 곁에 누가 있는가? 지금 이들 곁에 누가 있는가? 이들을 구원할, 이들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버릴 수 있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운명을 뒤바꿔 놓을 수 있는 예수님이 그들 곁에 계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의 숨소리까지도, 우리의 아픔까지도, 우리의 한숨소리까지도 들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기회 속에서, 어쩌면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기회는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 이 마지막 기회에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 도전 앞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대개 이제 그 이 장면이 묘사될 때 왼편 강도, 오른편 강도 또는 왼편 행악자, 오른편 행악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면 왼편, 오른편을 설명하잖아요. 누가복음은 왼편인지 오른편인지 생각하지 설명하지 않고 한 사람, 또 한 사람 얘기해요. 그러면 왼편은 누가 가고 오른편은 누가 가야 되는가? 헷갈립니다. 참 중요합니다. 이것은요, 언어적 의미를 좀 뉘앙스를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헬라어는 느낌상 왼쪽을 얘기할 때는 부족함, 완전하지 못할 때 표현할 때 왼쪽을 얘기합니다. 오른쪽은 완전하고 강할 때 오른쪽을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왼팔로 안아서 강하게 이끄신다 얘기 안 나와요. 항상 나오면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드시고 우리를 이끄신다 나와요. 왜요? 완전함과 강함을 얘기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분명히 누가복음에는 왼편 오른편이 나오진 않지만 이런 헬라어적 의미로 생각해 볼 때에 왼편은 분명히 어떤 사람인지가 예측이 되죠. 오른편에는 어떤 사람인지가 충분히 예측이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행악자 첫 번째 사람을 먼저 보려고 해요. 그 문헌에 보면 이 행악자의 이름, 첫 번째 사람으로 등장하는 이름이 게스타스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이 게스타스라고 하는 이름의 이 행악자는 어떻게 선택하느냐? 비방을 선택합니다.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이것을 선택해요. 어쩌면 운명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어쩌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마지막 기회의 이 순간에 자기 코앞에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이 순간이 찾아와 있는 그 매달려 있는 그 순간에 그가 어떤 선택을 하냐면 바로 비방, 조롱, 비웃음을 선택을 해요. 오늘 본문의 39절 보세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되어 있습니다. 이 반응을 보면 이 당시에 십자가 아래서 보였던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반응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 아래서 조롱하고 있는 수많은 군중들, 그들이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쳤던, 돌멩이를 던지고 소리쳤던 그 무리들입니다.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십침을 뱉고 돌멩이를 던지고 막 이랬던 사람들의 반응과 이 행악자, 십자가에 매달렸던 행악자의 반응은 전혀 다르지 않다. 똑같이 비방하고 조롱하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여기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절대 그럴 리 없다라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일리가 절대 없다. 이거를 조롱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냐? 이건 굉장히 조롱하고 비웃는 투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과 너무도 비슷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일 리 없다라고 조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으니 거절하게 하고 복음을 폄하시킵니다. 가볍게 여기고 조롱의 대상으로 삼고 비방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의 반응이나 또 행악자의 반응이나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나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는 것이요. 아무리 백날 눈을 씻고 봐도 절대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사람의 말을 좀 잘 보면 죽음 이후에 무언가 있다는 그것도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라는 얘기예요.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무슨 얘기냐면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지만 만에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면 이라는 어떤 약간의 기대, 약간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거예요. 얍삽하죠. 얍삽해요. 만에 절대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면 우리를 구원해라. 조금의 여지를 남겨놓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생각이에요. 아주 얍삽하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이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곁에 있음에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답답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답답해요. 그렇지만 왜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마지막 기회 아니면 말고죠. 어차피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뭐 내일에 대한 기대도 없습니다. 뭐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서 풀려날 방법도 없습니다. 이제 방법도 없어요. 뭐 아니면 말고 시기지 뭐. 그러면 예수를 날 구주로 영접합니다라고 인정을 하고 주님의 나라에 거할 때에 저도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손해볼 건 없잖아요. 아니면 말죠 뭐.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답답하죠. 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예수님을 부르짖지. 그런데 이 사람은 끝까지 비방하고 조롱하죠. 왜 그랬을까?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 사람의 관심사가 오직 이 땅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 천국 하나도 개념이 없어요. 오로지 이 땅, 오로지 여기, 오로지 이 현실에만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면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는 이 비방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면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단순히 이 땅에서의 생명의 연장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천국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저 이 땅에서 생명이 연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린 채 한 시간 연장되면 의미 있습니까? 그래요. 한 시간 연장되면 의미가 있어요? 아니요. 한 두 시간 연장되면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린 채 두 시간 연장되면 의미가 있어요?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전혀 무의미한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전혀 의미가 없는 그 일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달려가요. 바로 그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은 자기 영혼 구원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없어요. 만약에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었다면 이렇게 외쳤겠죠. 주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꼭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요구했겠지요. 그러나 이 사람은 전혀 그러지 않고 끝까지 비방하지요. 비방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안개처럼 휘 사라질 현재의 삶에만 시선이 빼앗겨서 구주를 못 알아보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곁에 있는데 내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버릴 수 있는 그분이 내 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그를 향하여 조롱하고 비방합니다. 비웃습니다. 너무 답답하지 않아요? 안개처럼 쉬 사라져버릴 것이 현재의 삶인데 흔히 말하기를 무엇이 중요한디라고 하잖아요. 무엇이 중요한디.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생명 연장이 중요합니까? 1년, 2년 생명 연장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영생의 생명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평생을 교회 다녔어도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왜 사랑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주제를 십자가의 사랑은 나의 자랑입니다라고 정했지만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계속 묵상해왔지만 십자가가 왜 사랑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나의 자랑도 되지 못하는 거예요. 답답하죠. 평생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도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인생에서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에서 어떤 가치 있는 분인지 어떤 의미를 제공하시는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저 현실에만 묶여서 영혼구원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내가 예수 믿는 것은 기복적인 신앙에서 내 영혼이 잘 되고 지금만 그냥 잘 되는 것만 관심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그냥 형통한 거 그것에만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 거예요. 빵집에 와서 빵을 먹고 가야 하듯이 교회에 왔으면 마땅히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합니다. 약수터에 와서 생수를 마시고 돌아가듯이 교회에 왔으면 우리의 목마름을 단숨에 해결할 수 있는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불평할 거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이 교회는 뭣도 없고 뭣도 없다 얘기할 필요 없어요. 예수만 있으면 돼요. 양정교회는 예수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예수가 선포되는 교회. 예수로 인하여 만족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부정한 거 많아도 모자란 거 많아도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많아도 그래도 우리가 빵집을 찾아가는 것은 빵을 먹기 위해 찾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약수터를 찾아가는 것은 생수를 마시기 위해 찾아가듯이 결국 교회에 나오는 것은 예수를 만나고 그래서 생명의 떡인 예수로 인하여서 양식이 되어서 먹고 마시며 우리가 건강해지고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토록 목마르고 갈급한 인생이 되어 다시 촉촉이 적셔지는 은혜가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죄 많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의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자들을 미련한 것으로 압니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조롱하고 복음을 폄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우습게 여기고 비방합니다. 이들을 가리켜 성경은 말하기를 멸망하는 자들이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지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그렇다 치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소위 이름이 디스마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은 어떤 것을 선택했을까요? 간청을 선택합니다. 간청합니다. 오늘 본문에 도대체 이 사람, 이 디스마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유명했던,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유명했냐면 그의 아버지도 강도였고 그 자신도 강도였어요. 그러니 집안이 어땠겠어요? 그러니 삶이 어땠겠어요? 그의 아버지도 강도였고 본인도 강도였어요. 그런데 이랬던 이 사람이 바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엇이 달랐기에 예수를 구세주로 그렇게 만나고 있을까요? 도대체 뭐가 다른 게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죄인인 줄을 인정했어요. 오늘 40절 말씀해 보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얘기합니다. 자기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심판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두렵지 않으세요? 너무 두렵지요. 너무 두려워요. 바로 이 디스마스는 게스타스를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우리는 상당한 우리가 이 죄값을 받는 거다. 동일한 죄. 너나 나나 피장파장이다. 똑같이 죄인이다. 똑같이 죄인이야. 그러니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이것을 지금 꾸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면서 예수님을 구세주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41절 전반절에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자신이 죄인인 줄 인정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 일을 당하는 것은 상당한 것이다. 죄값을 받는 것이다. 죄값을 당연한 것이다. 이거는 당연한 것이다.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은 끔찍한 십자가형을 받아서 마땅한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그를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옆에 있었던 이 게스타스를 향해서 막 꾸짖는 거예요.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지 않느냐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지 않느냐. 파스칼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의 죄의 관점으로 볼 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자기가 죄인이면서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는 죄인이 있대. 자기가 죄인이면서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는 죄인이 있고 하나는 자기가 죄인이면서 죄인인 것을 아는 죄인이 있대요. 그런데 전자는 희망 없는 죄인이고 후자는 희망 있는 죄인이래요. 자기가 죄인이면서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은 희망 없는 죄인이고 자기가 죄인이면서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은 희망이 있는 죄인이래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모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자신이 죄인인 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흉측한 죄인이었는지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캐나다의 피플 처치의 스미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두렵고 엄숙한 다섯 가지 사실이 있다. 대단히 두렵고 엄숙한 다섯 가지 사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 마지막 심판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둘째, 대부분의 사람들이 멸망할 것이다. 셋째, 구원받으리라고 여겨졌던 사람들 중에도 멸망당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넷째, 죽은 뒤에는 구원받을 기회가 다시는 없다. 다섯 번째, 지금이 어떤 이에게는 마지막 기회가라는 사실이다. 이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지금 어떤 이에게는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이다. 이 사실을 이 사람은 알았던 거예요. 내가 철저히 죄인이라는 사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오늘 본문의 41절 하반절에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시다. 그래야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서 속죄를 위한 희생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는데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그로 인하여서 죄 많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 사실을 바로 이 행악자 디스마스는 알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사람은 예수가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이요. 42절 보세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여기 그가 예수를 부를 때 예수여라고 부릅니다. 대단히 친밀하게, 친근하게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는 이 되어지는 정황을 파악해 볼 때 보통 사람은 아니다. 직감적으로 예수가 구주, 구세주라는 사실을 느끼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분을 마음으로 영접하게 되면서 그의 부르는 호칭이 달라집니다. 예수여. 친근함과 친밀함 속에서 주님을 더 따뜻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너무 멋있는 얘기를 하는데 그는 지상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동반자가 되었고 천국에 함께 들어간 최초의 동반자가 되었다. 우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현장에 끝까지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었고 주님이 천국에 입성할 때 최초의 동반자가 되었다. 어마어마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순환을 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는 종려주일입니다. 그러나 이 종려주일에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오시옵소서라고 외쳤던 그 외침하고는 지금 이 디스마스가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에 저를 기억하옵소서 외치는 외침은 너무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그 현장까지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주님이 천국에 입성하실 때 끝까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영광이 우리 양정의 모든 가족 식구들과 함께하길 바라고, 그래서 이번 고난 주간에 십자가의 길을 묵상할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임해서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게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 아직도 정신이 팔려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시 구세주를 알아보지 못한 채 여전히 계속 방황하며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저 무의미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 걸고 달려가고 있진 않습니까? 바라기는 예수님을 비방했던 게스타스와 같은 삶이 되지 마시고 예수님을 찾고 간청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주님의 나라 임할 때에 저를 기억해달라고 외쳤던 이 디스마스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이라는 시간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현재 내일이 아니라 나중에 시간이 될 때가 아니라 나중에 아니라 1년 뒤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천국의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천국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누구에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조롱하고 비웃고 예수님을 폄하했던 게스타스와 같은 그 반응을 보였던 사람에게 임할까요? 아니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을 믿고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외쳤던 디스마스의 반응을 보였던 사람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으며 그가 놓친 인생의 최고의 기회를 영원히 후회하며 슬피 이를 갈며 우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서 그가 잡은 인생의 최고의 기회를 주신 예수님과 함께 영생복나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과 십자가에 같이 달렸던 행악자들처럼 영영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폄하했던 왼편 행악자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른편 행악자와 같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값없이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자신도 기억해달라는 행악자의 모습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일생일대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오늘 구원의 주님을 확실히 만나게 하옵소서. 그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디에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던 행악자 게스타스는 자기 죄 가운데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겸손하게 자기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한 행악자 디스마스는 예수님으로부터 영생을 약속받았습니다.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죽어가고 있었으나 그의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십자가입니다. 이 세상의 삶으로 우리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저 천국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단단히 붙잡으셔서 마지막 찬란한 영광의 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저 천국에 거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빠져 구세주도 못 알아본 채 살아가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자마다 영원한 운명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주어진 일생일 때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오늘 잘 선택함으로 후회가 아닌 영원한 기쁨이 되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라는 도전 앞에 영원히 후회 없는 선택으로 구원받은 자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교회와 양정교회에 나아갈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로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